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 도착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상황과 장면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베드로가 어땠는지를 기록을 했고 지금 읽은 29절부터 27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베드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했는데 지금은 안나스의 집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이 안나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고요.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아마 이 사람도 대제사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게 허물어져 가지고 이놈도 한번 하고 저놈도 한번 하고 지금 본문에 보면 한 녀석이 대제사장 하다가 지 사위한테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직함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방식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하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물어본 것인데 예수님은 대답은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그래서 질문받은 건 제자들에 대해서도 받고 교훈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셨는데 대답은 두 번째 교훈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느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옆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도 질문을 할 때에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다며 너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며 다 제자들 어디 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질문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고 이 대답을 하시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랫사람한테 이제 맞으시는 이게 그냥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그걸 맞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따귀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치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치심을 안기는 그런 진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네가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죄 없이 모욕적인 린치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났던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안나스가 지가 뭐라고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는 재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묵묵히 받으시고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안나스도 참 가련한 사람이죠. 이럴 것 같았으면 대제사장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권력 없이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성공을 해가지고 당대에 자기가 살 때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쩌다 성공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안나스의 집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고요. 그 이후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픔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때 사람들이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질문만 하는 거죠. 너도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부인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또 예수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도 내가 그 동산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27절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이 안나스의 집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뜰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금 바깥쪽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면이 다 대조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죠. 반면에 이 베드로는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실 때에 자기가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부인을 합니다. 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먹질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결박당한 채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는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그냥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모든 것들에서 다 정반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에서 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할 때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 과연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뭐 이게 우리가 사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2, 3년만 키우다가 밖에 나갔는데 걔를 내가 밖에 내놨는데 그걔 누가 들고 와서는 이게 당신 개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니요. 그럴 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록하다가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랬는데 아니요. 이럴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그럼 그건 개돼지만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사실은 그거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다 알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를 때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그게 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아주 슬픈 참 비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알면서도 주님께 등을 지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또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이 불신앙적인 선택은 항상 인간을 비루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실 때에 당시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때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지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때는 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내가 끝까지 돈몇푼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서 그냥 소리 좀 듣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가정입니다만 이 비록 안나스의 집 아니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아, 나 예수님 제자인데 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망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뭐 특별히 이 종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정말 대통령 앞에서 막 내 신앙을 막 고백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고작처럼 동네 아줌마 앞에서도 내가 진짜 이런 내 신앙을 이야기를 못하고 이런 지경이 되었나? 내가 이게 인생이 뭔가 이런 그런 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애가 묻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뭐 쓰면서 뭐 정부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뭐 퇴진을 이렇게 써놓은 플랜카드를 보고 아빠 저런 걸 써놔도 돼? 안 잡혀가? 안 잡혀가. 사람이 겁을 먹다 보면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자 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둥바둥 하다 보면 사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옆에 있는 사람들 혹시 듣는 거 아닌가? 또 나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행동을 할 때 바들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막 어마어마한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라 그냥 문지키고 있는 여종 앞에서, 그러니까 하인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도 없는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앞에 놓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돈 1,000원, 2,000원 때문에 신앙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때들도 참 많다고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휴, 내가 그냥 돈 1,000원, 2,000원 손해보고 말지 그걸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했나.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뒤돌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보면 인생 자체를 참 비루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또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또 내가 어떤 신앙 양심을 갖고 사는지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해도 끌려가거나 붙잡히곤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알아서 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이유는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모습을 혹시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당하시는 일들을 나도 함께 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참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모습들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말로나 행동으로나 주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척을 지거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귀한 은혜 받은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참 마음이 휘둘려서 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들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베드로 같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 생활을 잘했던 사도조차도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에 빠지곤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단단한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갖도록 참 붙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베드로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참 연약한 자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